MBC 정오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면서 수술실 가동률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도 예정돼 있는데 정부는 휴진에 참여한 교수를 상대로 병원에 발생한 손실을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시 국회의장에게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달라며 나머지 상임위도 단독 선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크루즈 여행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1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를 개장하고 무코항의 국제 여객 터미널을 착공하는 등 신규 항만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스위스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전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한다는 원칙 등이 담겼는데 10여 개 참가국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의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신규 외래 진료와 일부 수술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 환자단체들은 거듭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체 교수의 55% 정도인 529명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서울의대 산하의 병원 4곳에서 정규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중단됐습니다. 비대위는 응급이나 중환자 진료는 휴진 기간에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가동률은 기존 63%에서 34%로 떨어지고 진료는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는 병원 내부 곳곳에 붙인 대자보를 통해 경증 질환자나 시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진료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른바 빅5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휴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어제 의대증원 재논의를 포함해 최후 통첩 성격의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휴진부터 멈추라고 즉각 거부했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의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집단 휴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교수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병원 측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미 아프고 두려운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며 휴진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경찰이 고려제약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1,000명 이상이 현금이나 물품 제공, 골프 접대 등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게는 수천, 적게는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빅5 대형 병원부터 작은 병의원 소속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00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비슷하게 보건당국이 현장 심사 시 지원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오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아직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켰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거론하며 맞받았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7개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하자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지 않은 채 오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원구성 파행에 대해 여야는 서로 상대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아무 답이 없다며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금의 유례 없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치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를 거부한 채 당 특위라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과 문호동도 모자라서 짝퉁까지 좋아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우리 국민께서 용납할 거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자 착각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우원식 의장에겐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국회가 공회전해야 하냐며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의 협상은 멈춘 가운데 장외 여론전 수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녹음 파일을 기자회견과 의원총회에서 재생한 뒤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숙명여대가 60쪽짜리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인지 28달 동안 심사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덮어주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영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외국인에게 특화된 크루즈 관광 상품을 만들고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비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연간 1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를 개장하고 무코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에 들어가는 등 신규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제주, 부산, 여수, 포항을 비롯해 속초, 인천, 서산 등 7대 기항지별 특색을 담은 크루즈 테마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와 승무원 등 크루즈 전문 인력을 양성해 산업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무인 자동 심사대를 설치,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 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서 K컬처 연수 비자, 지역 특화형 디지털 노마드 비자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사 연수나 K-POP 안무 모델 등 분야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처 연수 비자를 연내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부산 자카르타, 청주 발리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 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등 지방공항과 해외 도시 간 직항 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에는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 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인 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됩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형태로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원과 비용 부담이 완화하고 50%로 정해진 1인 주택 투자 한도 제한도 사라집니다. 또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시니어주택과 의료 상업복합시설이 결합한 헬스케어타운과 데이터센터,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일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도시개발, 도심 복합개발 때에도 프로젝트 리츠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100여 개국이 참여한 첫 국제적 규모의 평화회의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공동성명에 10여 개국이 서명을 하지 않은 데다가 평화회의 도중에도 러시아는 군사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스위스 휴양지 뷰르겐 슈톡에서 이틀간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국제적 규모의 첫 평화회의로 전 세계 100여 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의제를 가다듬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와 무력사용 자제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우크라이나 원전시설의 안전한 운영, 흑해와 아조우해에서의 자유로운 상업적 항해, 우크라이나 농산물의 안전한 제공 등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서명한 나라는 80개국뿐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10여 개국이 이름을 뺐습니다. 브릭스 가입이 승인된 사우디아라비아와 가입을 추진 중이거나 관심을 표명한 인도네시아, 태국, 리비아, 바레인 등입니다. 그 밖에 아르메니아, 멕시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회의 주최국이자 중립국을 표방하는 스위스, 교황청 역시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나라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애초 불참을 선언했고 평화회의 도중에도 군사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회의 둘째 날인 어제 네 차례의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의 자히르네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군의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북 부안군 지진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잔해물 처리, 응급조치, 피해 시설물 안전진단,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5시 현재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5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2020년 7월부터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 전 이사장이 거짓인 걸 알고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모레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시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다녀온 외유성 출장이라며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시 의원이 추가 고발한 김 여사의 명품 재킷 수수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를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낮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31도, 강릉 33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엔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30도가 넘는 한낮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신 관세를 올려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국 재무장관이 그러려면 모든 수입품 관세가 100% 이상이 돼야 한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득세 폐지 구상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연방소득세 폐지로 부족해지는 세수를 관세 인상분으로 채우려면 모든 수입품의 관세가 10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기업에도 해를 끼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를 내리거나 아예 폐지하고 줄어든 세수는 관세 인상으로 마련하자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직 종사자가 받는 팁에도 세금을 없애겠다고 밝히는 등 감세 구상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득세 폐지 구상에 대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수입 규모가 4조 달러 미만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소 70% 이상의 관세를 매겨야 소득세 징수액 2조 5천억 달러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보편적 관세 10%, 대중국 관세 60%를 공약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 보편 관세가 시행돼 연간 3천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약 197년 만에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와 주목받았던 해원 신윤복의 그림 고사 인물도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후한 미래연구소는 최근 족자 형태의 그림을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해왔으나 2020년 1월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장품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그림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지 속 제갈량이 남만국의 왕 맹획을 7번 잡았다가 놓아주고 신복으로 만들었다는 7종 7금 고사를 신윤복이 1811년에 그린 고사 인물도는 지난 2008년 한 개인이 일본의 수집가로부터 구입해 일본에서 국내로 19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대중에 공개된 적도 있는데 당시 전시를 담당했던 국립고궁박물관은 신윤복의 친척이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통신사를 통해 일본으로 간 대표적 회화 작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현지 시간 16일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50기에 달하며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90기에 이른다는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해왔지만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9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 국장이 최근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정오 뉴스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환인제약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호, 양승은이었습니다. MBC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8도입니다.